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건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길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해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혼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 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말씀, 이 시간 성령님으로 듣게 해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으며 천국 교제 나누게 해 주시고 예수님 닮은 아들의 형상에서 자라가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까지 사무엘상 4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즉 언약궤를 즉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호신처럼 여기고 자기들 임의대로 불러내어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다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이용하는 예배.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성막안 지성소에 있었고 아무나 들어가서 이것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이 언약궤를 임의대로 만진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언약궤가 거하고 있는 곳에 큰 화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악한 의도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도 그것도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죄인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옮겨와 이스라엘 진까지 무사히 가지고 옵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오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오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주실 그들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실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무사히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울리도록 환호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물리치시고 곧 블레셋의 손을 빌어 땅이 울리도록 이스라엘을 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여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더 이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스라엘, 유대인, 좀 더 나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죽어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아니 전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받고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좀 더 나아서 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도 우리는 이렇게 더 잘난 백성이라 자랑할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은 망하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죄인들도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다고 심판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당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자리에서 다 망하고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그 백성들에게 오직 은혜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며 동시에 약속도 함께 주세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도 심판을 선포하셔야 했지만 구원의 약속을 함께 주세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마땅했지만 다시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 견고한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가깝게는 이제 사무엘을 세워 이스라엘을 하나님 왕국으로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성취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아들 되신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어 영원한 하나님 왕국인 천국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이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졌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히 세우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는 무너질 수 없고 다시는 망할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자체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당시의 교회에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구원의 현실이 함께 보여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에 그 현실이 보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다 읽어봤지만 이 사무엘상 4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블레셋을 통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구절인 22절이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 사무엘상 4장을 요약하는 결론과 같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야 하는 비참하고 암울한 그 절망의 죄악의 심판의 현실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야 하는 바로 그 사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실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진까지 오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떠나셔야 하는 그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셔야 하는 언약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오셨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나요? 블레셋의 손에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에 빼앗기다로 쓰여진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요, taken away. 또 다른 번역은 captured. 원어로는 잡혀가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 이 단어가 성경에 수도 없이 쓰여져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내 백성이 잡혀갔다. Captured, taken away. 오늘 본문에 언약궤가 빼앗기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즉 언약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시는데 그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이 블레셋에 빼앗기는 모습으로 즉 블레셋의 포로처럼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패배하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는 그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 임재의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언약 저주, covenant curse였어요. 그러한 언약의 현실에 대해 미리 알려주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곳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언약 축복을 내리실 거라는 말씀이 나오고 불순종을 하면 언약 저주의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선포하시는 언약 저주의 심판의 현실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Deuteronomy chapter 28, 25절, 그리고 36절, 37절, 64절, 65절. 신명기 28장,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Verse 25.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 뒤에 36절 37절 36, 37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64절 65절 64-65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타락했을 때에 찾아올 언약 저주의 심판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대적에게 패하고 그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흩어져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목석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언약 저주의 심판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오고요. 그 끝에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나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이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대적 블레셋에 의해 패하는데 잘 보시면 누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나요? 누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흩어져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있나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아니, 언약궤와 함께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5장으로 가면 실제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놓여져요. 다곤 신을 섬기라고 거기다 놔둬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목석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궤와 함께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지 그 이유가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비느하스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떠나셔야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시느냐? 언약궤가 마치 그 죄악되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함께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고 끌려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오셔서 악한 이스라엘, 악한 교회를 심판하셨으면 다시 실로에 있는 성막한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 죄인들을 다 멸하시고 천국 보좌로 돌아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나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했는데 또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언약 저주의 심판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십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도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세요. 그 영광도 어디로 가실까요? 그 영광이 동편으로 갑니다. 동편으로 쫓겨난, 바벨론 땅으로 쫓겨난 그의 백성들에게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거기서는 언약궤 곁에 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언약궤를 만졌던 자들, 언약궤가 블레셋에 큰 화를 입히고요.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언약궤를 건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달라요. 언약궤가 빼앗기는데도, 죄인들의 손에 의려서 잡혀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모습으로 대적들의 손에 끌려가기까지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원하여 그의 백성들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대적의 포로가 되어 잡히시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로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가르치는 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자기의 보좌를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와 함께 오신 하나님처럼 자기 영광의 보좌를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언약궤로 참 언약궤가 가리키던 참 하나님의 임재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악한 세상과 타락한 자기 교회, 그의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 마지막 심판자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의 자리로 가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심판받기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가십니다. 마치 아무 힘도 없으신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죄적들, 그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치 대적에게 패한 것처럼 잡히시고 포로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과 12절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이 세상 군대와 그 대적들의 손에 잡히시고 끌려가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검을 들고 싸우려고 하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잠잠히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 저주의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포로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오는 사무엘상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도 보면은요. 블레셋 땅에 포로로 끌려가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블레셋 땅에 큰 재앙과 죽음과 심판을 가져오고 마침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으로 일어난다고요?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한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형제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이 언약궤를 빼앗겨 언약궤가 포로처럼 블레셋에 끌려감으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언약궤가 빼앗기고 끌려가고 포로처럼 저주를 받음으로 승리가 찾아옵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그 언약 저주의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 짓고 애통하며 죽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것. 정말 가장 비참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패배. 그리고 언약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참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패배와 저주의 심판이 오히려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현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잡히시고 포로처럼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중한 죄인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참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심판까지 경험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했는지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멸하셔야 마땅한 하나님이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야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죄의 현실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자리로까지 우리 주님이 낮아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다 진멸하셔도 마땅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라면서 죄인처럼 잡히고 죽으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라면서 언약궤가 빼앗겨 포로처럼 끌려가는데도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저 크신 권능을 행사하여 세상적으로 승리를 가져오셔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가져와 승리하자 자기들에게 세상 축복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은 정말 미련하고 거리끼는 겁니다. 심도 없이 죄인들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죠. 정말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큰 권능 행사하고 이 세상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믿을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간증할 만한 하나님이죠. 십자가만으로는 별로 자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아버지 아닙니다. 세상도 함께 주는 하나님이어요. 좀 믿고 싶고 자랑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아버지죠. 우리 세상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실패와 패배와 망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십자가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강하여지고 승리하였듯이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예수님의 낮아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장 강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족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9 and 10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족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죽음까지도 이기는 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 죄의 싹수로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형제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어떤 아들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아버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아들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기뻐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쁘게 섬기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십자가 은혜만으로 족하다 고백하시는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아들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아들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기 위해 우리 심판에까지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